다니엘서 5장 13절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버리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다니엘이 오늘 왕 앞으로 불려오는 장면이죠. 왕후 태우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부르면 답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근심은 다니엘을 부르는 순간 해결될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어쨌건 좋게 여겨서 받아들였어요.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자기 자신이죠. 누구에게 결정을 미루겠습니까?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 벨사살은 다니엘을 부르라고 하는 조언에 대해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것까지 좋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남의 조언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첫 관계, 첫 단추를 잠가야 하느냐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오늘 다니엘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말이죠. 첫 마디가 너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그 포로의 한 자식이냐. 내가 듣자 하니까 선왕 느부갓네살 때 그 우리 부왕의 꿈을 어려운 꿈을 잘 해석했다고 하는 그 다니엘이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첫 번째 만남의 기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만날 때 사람의 기를 꺾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그래요. 신혼 때 기를 꺾어 놓아야 된대. 기를 잘 들여야 된대. 첫 번째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내 장중에 장악하는 방법, 손에 쥐는 것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덜 먹인다든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투로 대하는 이 왕의 교만을 또 한번 보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인상에 뭐 이렇게 대부분이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는 첫 대면, 첫 한마디,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늘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함이에요.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에도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내가 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은연중에 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가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그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그래, 내한테는 뭐 신들의 영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 해석을 내게 이제는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는 조건을 내세워요. 너 그런 거 잘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그걸 알려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 세 번째 통치권자로 삼겠다. 내한테 모든 걸 다 해주마. 내가 모든 걸 너한테 다 해줄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자기 과시고 자기 자랑이죠. 나는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벽에 씌어진 글 하나도 못 푸는 주제에 누구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의 속성이에요. 나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주마.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CEO가 그래요. 신입사원 뽑을 때나 직원들 면접할 때 조건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얼마 줍니까? 이 회사는. 돈은 얼마입니까? 사례는 얼마입니까? 내가 이 일하면 돈을 얼마나 줄 건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일을 시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넌 내 밑에 와서 일하라고 하는 이런 제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주면 그 밑에 가서 일할 겁니까? 너 돈 많이 줄 테니까 내 밑에 와서 노예 노릇하라, 종 노릇하라고 해도 돈 때문에 가서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권력보다도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런 조건들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참 다니엘다운 대답이다. 이거 생각 안 듭니까? 다니엘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다. 왕 앞에서 내가 너에게 자주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내가 말이지 너를 나라의 세 번째 통치권자, 치리자로 삼겠다. 그래 왕이시여, 예물은 왕이 그냥 가지십시오. 상급은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계시를 푸는 데는 내가 상급을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거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대가로 해석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무슨 큰 상을 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푸는 일은 돈하고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돈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배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얘기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는 어떻게 믿음이 자라갑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조카 롯이 잡혀갔죠. 그돌라오멜 북부 동맹군을 그가 따라갑니다. 뭐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죠. 가서 조카를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전리품이 많이 생겼어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뭐 소돔 왕이 그 전리품은 우리 거지만 당신이 빼앗았으니까 당신 것 가지십시오. 그 전쟁의 관행이에요.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좀 돌려주십시오. 사람도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 당시엔 다 사람을 한번 뺏기면 사람을 사오는 게 관행이었어요. 소돔 왕은 사람은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전리품이라고 하는 당연한 내 전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내가 그것 때문에 돈 벌었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가 내한테서 이거 하나도 안 가져. 신발끈 하나 내가 안 가져. 다 돌려주겠다. 이게 믿음의 배포란 말이죠. 그건 내가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도 조카 롯 찾았으면 됐고 너도 네가 이런 거 찾았으면 서로 된 거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가 교회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 얘기가 많은 교회는 가지도 마세요. 돈 때문에 무슨 일이 되고 일이 안 되는 건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일하기 편하죠. 뭐 사람도 쓸 수 있고 훨씬 많은 할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진리가 전해지는 길, 생명이 생명을 낳는 길은 그게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면 저는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가 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뭐 그렇게 텐트 메이커를 했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누구한테 신세지지 않겠다. 패를 끼치지 않겠다. 그런 담대한 태도를 한 거죠. 아니면 하나님 몰라도 나는 그런 것들이라면 내가 굶어 죽어도 그 돈은 안 받겠다. 이런 배포를 가지고 지조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뭐 왕조 때마다 이 나라 고려 때도 있었고 조선조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여럿 있지만 그 사람이 시글락 공동체를 그렇게 어렵게 꾸리다가 그 공동체가 한번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와서 다 그냥 자식하고 다 뺏긴 거죠. 추격전을 벌입니다. 가서 어쨌든 그 추격전을 따라가는데 절반은 따라가겠다고 절반은 지쳐서 못 따라간다고. 따라가서 아말렉 족속을 뒤잡아서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죠. 아니 아말렉 족속이 다른 데 다니면서 빼앗았던 것들도 전리품으로 다 얻어가지고 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한 싸움에 참여한 사람이 반이요.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뭐 쉬었던 사람이 반이죠. 그때 물건을 나눌 때 똑같이 나눈다고. 아니 싸움 따라간 사람 싸움꾼들이 더 달라고 난리죠. 그러나 다윗이 후방에 남아서 기도를 했건 나가서 싸웠건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분배법의 기초가 되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 참 다니엘이 저 다윗이 참 대단해요. 그리고는 다윗이 이 전리품을 또 한번 이 나중에 전쟁해 가지고 싸운 걸 다 가져와 가지고 자기는 전리품을 안 가집니다. 이 사무엘상 30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이 물건들을 너희들에게 다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쭉 있는 거 이게 베델에 있는 자, 람방, 라못에 있는 자, 뭐 아로엘에 있는 자, 신못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 이게 다 이제 나눠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우리가 16장을 보면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제물이 먹고 불의하긴 하겠습니까만은 불의한 제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제물은 또 불의한 거죠, 뭐. 그때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귈 때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너를 영접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접. 예,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다루는 태도를 보면 믿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뭐 나한테 다 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무슨 뭐 핸드백 하나 67억짜리가 나왔더라고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라고. 누가 살지 모르겠습니다. 딱 세 개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그런 거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67억이 없어도 670원을 가지고 정말 선한 손길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의 태도, 나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자본주의 시대란 뭐 돈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돈을 넘어선 마음과 관심이 있습니다. 이럴 때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막 숨가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너 느부갓네살 선왕에게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역사의 선왕의 선례를 들어서 꾸짖고 나무라는 걸 보게 돼요. 너는 도대체 부왕 선왕들로부터 뭘 배웠냐. 참 이거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 이것도 누가 이렇게 해서 그래요. 점점 우상도 질이 떨어진대요. 처음엔 금으로 만들더니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쇠나 나무나 돌로 만들 우상도 격이 자꾸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는 나라와 민족도 격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온 세계 지도자들의 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의 언어가 얼마나 질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정치란 언어로 싸우는 거 말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말의 격으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격이 있고 품위 있게 말하느냐로 싸우는 게 정치고 국회인데 거기서 쓰는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애들 들을까 두려워요. 어쨌든 이런 벨사살이라고 부르는 이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정말 호통을 치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쩌자고 너는 교만하냐? 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려는 것이냐? 그 얘기죠. 그러므로 내 앞에서 지금 손가락에 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해서 말을 잘 전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입에 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입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가감 없이 전하기만 하면 된다. 뭐 성경 이거 뭐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읽는 게 어렵습니까? 뭐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좀 옛날 글이 있어서 어렵게 들릴 뿐이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대로 전하는 게 여러분 메신저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 있는 그대로를 다 전한 거예요. 그 역사적 선례를 들어서 꾸짖는 것처럼 참 뼈아픈 게 없죠. 그런데 그 역사에서 또 아무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토록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 공부를 시켜도 역사로부터 가장 안 배우는 게 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록된 글자는 25절부터 28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스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오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여러분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스인, 이거 뭐 주문같이 들리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이걸 암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스인, 이 뜻을 다 풀어놨어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다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메네 메네란 건 세웠다. 카운트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 일거수 일투족.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뭘 보고 계시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카운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 모든 카운트가 끝나고 저울에 달았더니 턱없이 무게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 무게 좀 나가는 줄 알고 달았더니 그냥 완전히 속이 텅 비었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바르스인 그 원형이 되는 베레스라는 동사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나누었다. 그리고 넘겨주었다. 이런 뜻이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스인. 책임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나 뭐 회사 사원들을 평가할 때나 조직의 장이 되어서 책임을 지고 할 때는 늘 사람들을 세어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세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결 달아보고 있어요. 저 말의 의도는 뭐냐? 그리고 저 행동의 의미는 뭐냐? 다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바르스인, 그리고 나눠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업적을 많이 나눠 쌓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후반전, 대단한 그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후반전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정을 했어요. 그의 고백대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만큼 헛된 일을 일삼았어요.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도 달아본 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스인. 그리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진 겁니다. 저는 한국 땅이 지금 하나님이 카운트하다가 쪼개놓은 나라가 또 쪼개져서 일일이 다 쪼개지고 있지 않아요? 북한과 남한으로 쪼개진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 한국 땅을 또 이렇게 쪼개는 행위는 또 뭐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스인. 세고 세고 달고 그리고는 나눠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들은 늘 쪼개지고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늘 남의 손에 넘겨지고 말아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스인은 결국 세고 달고 이제 곧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진다는 뜻입니다. 나누어져서 넘겨질 것이다. 안타깝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스인. 다 교회를 달아보셨어요. 세어보셨어요. 목사들의 행동 하나, 성도들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뭘 하는가 다 카운트하셨습니다. 다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넘겨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을 들은 벨사살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 것 같아요. 29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잡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 벨사살은 자기의 입에서 한번 뱉은 말 약속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싫다는데도 사슬을 걸어주고 옷을 입히고 이런 걸 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인가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자와는 달리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한 달란트를 세고 달고 그리고는 빼앗아서 다섯 달란트 가진 자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분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행위를 다 세어보셨습니다. 제 말조차도 다 달아보셨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지 합하지 않은지는 주님께서 다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넘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눠지지 않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볼 때는 다 옳습니다. 그래서 변명도 하고 할 말이 많습니다. 요구도 많습니다.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주님께서 다 세고 계십니다.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나눠지든 넘겨지든 그 모든 것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기억하며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변치 않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우바르신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네하고 대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고 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정결한 삶 살기로 결단한, 무슨 일을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속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